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질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에 18장을 나누고 있어요. 18장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리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18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참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바리새파 사람, 이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이 세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세리는 멀리 아마도 성벽 밖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했지 않을까 우리가 보여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정상적인 여러 자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세리는 기도의 정상 자세조차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죄인 중의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가 가슴을 치며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자면 죄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치는 깊은 참회와 애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말은 진정하옵소서, 분노하지 마옵소서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동시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를 가리켜 많은 죄인들 중 한 명이라고 칭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에 관한 그 아주 좋은 그 지식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 세리가 더 의롭다는 절대적인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참된 자세는 어떠한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한편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바로 시편 51편의 서두를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리가 기도한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고 그 자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18장 1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높아지고 낮아짐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웃을 존귀 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높이는 길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5절로 가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은 9장 46절 48절 말씀이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어린아이를 통한 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공간복음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비유 즉 바리새인의 기도 또 세리의 기도처럼 그 어떤 것이 겸손한 것인가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지닌 무조건적인 의뢰와 솔직하고 겸손한 성품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오자 제자들이 그들을 저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대에 있어서 부모들은 자식을 랍비에게 데려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 본절에 나타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린아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천진한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접근할 때 아니 제자들이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으면서 접근을 막았던 겁니다. 이 같은 제자들의 행위로 보아서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어른들과 마찬가지인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오히려 사람 취급을 할 만큼 성숙되지 못한 육체적 조건을 갖춘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난하고 못 배운 계층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배척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신으로서의 예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하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구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고 호의적인 태도로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주제로 관심을 확대시켜 나아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 어린아이의 동심과 같이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에 있지 않으며 권위에 의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결과 경의감 그리고 신뢰를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 18절로 30절까지 말씀은 부자 관원에 대한 내용인데 공간복음에서는 모두 이 기사를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 뒤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분명히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구성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즉 그의 질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과 수단에 의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전부는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정성을 다해서 그 당시 교훈들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는지 뭔가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도덕적 행위나 율법을 철저히 행함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소유한 존재이며 영생을 얻을 자로 여겼던 것인데 여기서 영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원이 요구한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관원은 아마도 순간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죽음에 의해 차단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마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거듭남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은 영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훈련으로 또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거듭남으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은 거듭남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18장 19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제 선한 자기 스스로 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죄 있는 자로 여기 있다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반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칭호를 사용하느냐는 약간의 비난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 함축된 의미는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선의 기준을 훨씬 높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관원이 예수님을 선하다 부르며 접근한 데에는 자신의 선행에 대한 자신감이 은연중에 표출되어져 있는데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참된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임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고자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관원이 예수님을 신적 권능을 소유한 탁월한 랍비로 여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은근히 비난하는 투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탁월한 랍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라, 즉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지키다, 따르다 하는 의미가 강하게 더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권고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율법 준수를 거론하셨는데 이는 율법 준수에 대해 내심으로 자신만만해하는 이 관원의 허물을 벗기기 위해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의 완수자가 되지 못하며 다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우리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전에서 거론된 계명은 제5계명으로부터 9계명까지인데 10계명에 있어서 전반부 그러니까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5계명부터 그 나머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문제제기의 형식으로 여기 인용된 것은 10계명의 후반부 즉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인 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주력할 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무관심한 당시 종교인들의 냉혈성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사실 당시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거짓과 위선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실까요?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유대인들은 아들들이 5, 6세가 되면 율법을 공부시키고 그것을 준수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소년 시절부터 지키게 했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데 인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쉽게 인간을 측정할 수 있는 계명을 몇 가지 인용하시는데 그 관원은 자신의 행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회심 전에 바울처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다만 문자적으로만 지켜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원은 자신의 율법 준수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그러한 율법 준수로 영생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을 뿐이 분명합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18장 22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관원의 생각을 그의 재산 문제로 돌리게 함으로써 이제 열 번째 계명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데 그 관원의 경우가 마지막 계명 하나를 어김으로써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명령은 그 관원의 자만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있어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는 기껏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마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자부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웃을 위한 전폭적이고도 적극적인 헌신을 그런 면에서 명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관계로 이 말씀은 너무도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의뢰심을 다 버릴 때에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본문의 이 명령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14장 33절 말씀과도 일맥상통을 합니다. 이 관원의 경우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절대적 원리라기보다는 예수께서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의 탐심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는 특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한 청빈의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웃 사랑에 대한 요구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또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부자 관원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했다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부자 청년의 내면은 영생을 사모하는 한편 세상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둘 중 한 가지를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교훈인데요. 그러나 그 관원은 부자인 까닭에 궁극적인 문제 즉 영생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 혹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됩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성경은 부자가 영생을 얻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기 힘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부의 축적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고 치부하고자 하는 탐심 등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재물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관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